지금까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000번째 30번째 예물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예배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병세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 한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조금 더 전문적인 셀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배 후에 셀 리더 또 예비 리더 그리고 피택자들 피택자 전체의 교육은요 이것으로 오후 그 다음 있는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다 남으셔서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남으셔서 이 자리에서 바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병세 목사님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아낌없이 다 액기스를 쏟아부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큰 박수를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정말로 수지 맞은 줄로 믿으십니까? 대구 드림교회 제가 3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무슨 산이죠? 무악산 산골짜기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차에 태워서 산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저는 인신매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과 셀 리더분들, 예비 리더분들이 한 5, 60명 이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드림교회에서 또 한 번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기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주셨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가 되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순서에도 주옥 같은 부분들로 준비했습니다.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크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요즘에 우유를 시켜 먹는데 나이나 연령대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서울 우유를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가라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현실을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면서 우유를 바꾼다고 합니다. 연세 우유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또 다시 바꾼다고 하잖아요. 건국 우유로 바꾼답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우유를 완전히 바꾼답니다. 저지방 우유로 바꾼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우유를 한 번 더 바꾼대요. 무슨 우유로 바꾸냐면 무지방 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방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참고로 저는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쪼크를 하냐면 지금 오후 3시입니다. 한참 돌리기 쉬운 이 때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잘 참고
잘 들으시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세계 3대 빈민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톤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 톤도에는 파롤라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더미 도시는 필리핀 정부마저 방치를 한 지역입니다. 마을이고요. 근데 이곳에는 1m도 안 되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3만여 채의 판잣집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우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지난 2000년부터 톤도 교육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 도박, 그리고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주 우범지역 중에 우범지역, 그리고 쓰레기 마을 중에 쓰레기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상처와 또 얼룩과 여러가지 고통 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말과 행동이 정직해져 가고 있고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도시로 나와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유학을 마치고 나면 더 넓은 대도시나 더 넓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웠던 그 친구들은 유학하고 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더 넓은 도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배울 수 있고 또 펼칠 수 있는데 왜 들어가냐 물었더니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랑과 축복을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이제는 내 후배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톤도라고 하는 도시의 파롤라라고 하는 마을은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쭉 살펴봤더니 그곳이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그곳에는 헌신적인 선교사, 즉 교사였던 김숙향이라고 하는 한국인 여자 교사가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그곳이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밖에 없었던 그 도시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희망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할 만큼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목사인 저로서 목사라고 떳떳하게 이야기가 창피할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해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눠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꿈, 그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던 꿈, 장로님들에게 주셨던 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대구 드림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은 물론 대구와 한국 사회가 인정하고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대구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증거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의 모습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커다란 건물을 짓고 있는 대형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모여있으면 그 남전도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가 모여있으면 당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는데 셀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커다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셀을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리더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섬기는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드림교회에도 이와 동일한 역사, 동일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에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속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음을 제가 들었어요. 맞죠? 예,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기 전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면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찾아주거나 그를 불러주거나 그를 인정해주거나 그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면 비켜주기도 할 만한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비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삭개오는 성령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귀한 축복이 있었는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기사와 표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놀라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삭개오는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여자가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남자.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서 남자분들, 남편분들을 최고로 인정해주면 돈 못 벌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벌어오던 돈의 두 배, 세 배 이상의 돈을 벌어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집에서 남편을 인정해줄 때 남편은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분들이 계속해서 주저앉고 막 바가지 긁으면 잘하던 일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분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래잖아요. 이게요, 남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에서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 저도 남자냐. 저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지금 동산교회에서 제가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년째 사역하면서 김희중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끊임없이 인정해주시고 끊임없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일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섬기는 거죠. 남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여자는 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돈?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집에 가셔서 자기 아내분들을 최고로 사랑해주면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질 것이고 또 남편에게 해주는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대구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이따 집에 가서 보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잠깐 우리 여러분 돌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렇게 외로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과 삶이 바뀌면서 결국 삭개오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겠지만 익숙하게 아시는 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의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의 성령 사역. 그때부터 바로 또 하나의 부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속에 기사와 표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치유되고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고요. 방언이 있고요.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모든 시간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그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도 교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구로 전체 관할을 하는 교구국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1교구부터 28교구까지 그리고 청년부 대학부까지 합치면 30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 박현숙 권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 왼쪽 어깨가 이 50견이 와서 지금 한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아팠는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아프다는 거예요. 유난히.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박태숙 권사님 가운데 오시라고 오셔서 우리가 같이 둘러서서 폭탄으로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저희는 폭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가운데 놓고 폭탄 쭉 둘러서서 폭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 50견 때문에 역계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저는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셨고 이미 오셨으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폭탄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교구부 사무실 가서 권사님 계시길래 물었습니다. 권사님, 엊그제 기도한 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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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날 기도 받는데 여기가 뜨거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깨끗하게 나서 지금 하나도 안 아프다고 다음 주에 본인이 떡 쏘시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예전에는 있었고 사도행전이 있었는데 요즘에 과연 많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 간구하는 건데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모든 셀 모임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서 모일 때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도하던 그 셀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한테 배워서 저도 똑같이 리더들과 리더 모임을 하게 되는데 밥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타도 음도 맞춰놓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임에도 불구하고 리더 모임에 한 명씩 한 명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모임이 다 있는데 리더면 모임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 결국 혼내기도 하고 재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뿐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하나씩 끝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준비해놓으면 한 10분 전에 문자만 띡 와가지고 또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준비한 리더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우리 리더분들은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인도하는 그 모임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면 은혜가 넘칠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그 속에 치유도 있고 회복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인도하는 모임에 그런 은혜가 없으니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힘드니까 하나씩 두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아픔과 제 고통을 꺼내놓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날 리더 모임에 제 고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인도하는 그 리더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리더들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이 모임을 하는데 자꾸 빠지더니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 뒤로는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구나. 그런데 모이긴 모이고 훈련을 하는데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모임이 메말라지고 메말라지면 자꾸 리더들이 빠져나가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모이는 이 모임, 제가 인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모임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긴 모이는데 그 속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없다면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사케오의 삶이 변했는데 우리도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더 할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4절, 45,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까지. 초대교회 모습 중 하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고. 통용했다는 것은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이보다 더 멋진 공동체는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교회,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멋지게 더 행복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치유가 있고 모일 때마다 회복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절로 모이는 게 어렵냐? 모여도 은혜가 없거나 모여도 행복이 없거나 그러면 모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셀리더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마다 모임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데 매주 금요일 날 모임을 합니다. 근데 저녁 8시쯤 모이면 모임이 언제 끝나냐면 새벽 2시쯤 끝납니다. 리더들이.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한 6시간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같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일단 먹어요. 저희는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일단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요. 치킨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습니다. 어떨 땐 피자 시켜 먹습니다. 뭐 술은 안 먹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셀에 필요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모임이 한 2시쯤 끝나게 되는데 진짜 재밌는 일은요. 그럼 2시쯤 끝났으니 6시간 모임을 했기 때문에 지칠 만도 하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2시에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뭐냐면 이제 모임 끝나고 나서 배고프니까 또 시켜 먹는 거예요. 치킨 시켜 먹고 뭐 족발 시켜 먹고 야식 배달 또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한 2시부터 또 시켜 먹으면 또 먹고 나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먹고 나면 이제 소화시키고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3시, 4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야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새벽 1시, 2시에 끝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리더들이 집으로 안 가고 그 모임에 온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리더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그 모임을 사모하며 그 모임에 올까요? 그 모임에 오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자꾸만 오는 거예요. 오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니까 그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원동력, 새벽 2시에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원동력, 빨간 날 되면 자기들끼리 데이트해야 되는데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끼리 또 모여서 뭔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자꾸 모이기에 힘쓰려고 하는 원동력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였고요. 그렇게 은혜가 있으니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이들 중에 직장을 잃었던 자매가 직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승진을 꿈꾸고 있던 애들이 승진하게 되고 합격을 놓고 진로 때문에 기도했던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이사 문제 때문에 고통했던 형제들이 이사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니까 그 모임이 안 좋겠어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은혜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의 필요가 있음을 알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그런 공동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고민이 남자들입니다. 여기도 여자분들의 비율이 거의 과반수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사실은 모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분들 모였을 때에 남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남자들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일단 남자들은 자기 자랑을 일단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 실타래를 풀어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 남자들이 보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희 동상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청년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드림교회는 날마다 넘쳐나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47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47절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변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께서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서두에 제가 필리핀의 톤도라고 하는 도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쓰레기 땅이었던 도시, 폭력과 마약이 난무하던 그 도시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희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희생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사단의 시각인데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사단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불교의 스님들이 도박을 하다가 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댓글에 누구를 욕하는 글이 더 많았을까요?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스님들에 대한 시각은 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조금이에요. 그러나 목사님들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니 더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영혼들을 보내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역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봤어요. 1만 명 영혼 구원, 1000 개셀, 100명 선교사 파송, 저 꿈꾸는 것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림교회를 욕한다면 저거는 이루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드림교회를 인정한다면 저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홈플러스, 안산의 홈플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창피한 일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텐트를 사달라고 해서 텐트를 좀 알아보려고 안산 시내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 등산용품점을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묻고 묻고 가격을 따지고 텐트의 성능을 따지고 또 자동이 좋은지 수동이 좋은지를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열 군데를 찾아가니까 텐트 박사가 되겠더라고요. 텐트 박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곳에 갔더니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고 괜찮은 텐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뭐가 됐다 그랬어요? 텐트 뭐가 됐다 그랬어요? 텐트 박사. 그러니 그 홈플러스에 있는 그 텐트의 모습을 보면서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분들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쭉 이제 거의 따지다시피 싸운 건 아니에요. 따지다시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근데 안 깎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다음에 오겠다고 딱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제 옆구리를 팔을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잘해드릴게요. 근데 그 텐트 사장님은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누구만 몰랐어요. 저만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욕이나 싸움이라도 했다면 저는 완전히 매장됐을 거예요. 그분이 동산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제 팔을 잡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였는데 텐트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따졌잖아요. 계속 그분들이 제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다는 거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뒤로 홈플러스 잘 안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이지만 소비자니까 저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따지면 안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냥 사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늘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실 때 달 목사님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한 것 같아요? 착해요? 대답이 반으로 나뉘는데요? 아니에요? 착해요? 표정은 아닌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화장실 가시고요. 소변도 보시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은 모든 것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착하시겠죠. 저도 목사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 사람,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잘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높이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런 교회, 바로 드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시죠? 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군복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사병으로 군부대를 갔는데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대대군종병으로 그냥 착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대대군종병으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군종병들은 주특기를 받아서 교회 사역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반 사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병으로서 일도 다 하고 또 주일날이나 주말 되면 교회 사역도 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군대용으로 뺑이 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역을 쭉 하고 있었어요. 보초도 서고 작업도 다 갑니다. 근데 제대학 그러면서 이제 군생활 다 마치고 제대하기 전날 후임병 중에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두 달 쫄따구였었어요. 두 달 쫄따구는 방송 용어는 아닌데 후임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목포 깡패 출신이에요. 몸에 옷 딱 벗으면 근육에다 문신이 쫙 있어요. 그 친구 면회 오는 날이 되면 그 군부대 정문 앞에 그레인저, 그때 당시에 까만색 그레인저가 한 10대가 쫙 섭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대하기 전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그 친구한테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제가 군종병이기 때문에 저도 악역을 이제 고참이 되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악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후임들도 얼차례도 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악역을 할 때면 되면 그 친구가 대신 악역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군종님은 송군종님은 착한 역할만 해야 되잖아요. 악한 역할은 문신 있는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제 대신 항상 악한 역할을 해줬던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근데 제대하기 전날 이야기가 쭉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송군종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동안에 수고했고 그동안에 희생했던 것이 보상받는 듯 눈물을 왈칵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옛날 얘기가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보면 저는 군종병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작업을 할 때도 저는 농땡이 칠 수가 없었어요. 작업할 때도. 그리고 똥 푸는 작업을 인분 작업이라고 하더니 인분 작업을 할 때도 저는 늘 솔선수범해서 그냥 갔어요. 왜?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똥 푸는 작업이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갔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제가 먼저 갔어요. 왜요? 군종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먼저 갔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에서 팬티 있잖아요. 팬티. 그때 여기는 이제 형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 있을 때는 쌍방울 흰색 팬티를 입었어요. 쌍방울. 혹시 기억나요? 쌍방울? 쌍방울 좀 더 좋은 건 백양. 그런 팬티를 입었었는데 상병 마로봉이나 병장 작대기 4개쯤 달면 이제 싸제 팬티를 입을 수 있어요. 색깔 있는 팬티. 근데 저는 병장 달고 제대할 때까지 색깔 있는 팬티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군종병이었으니까. 옷 갈아입을 때 다 보이잖아요. 저는 제 일평생 소원은 색깔 있는 팬티 입는 거였어요. 그 요즘에도 색깔 있는 팬티만 입어요. 제가 상처 때문에. 색깔 있는 팬티를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제가 한 번도 입어보질 못했어요. 병장 달면 불법이긴 하지만 흰색 양말을 신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방색 그 10% 중등한 양말을 신으면 전투하고 잘 색깔이 안 어울려요. 근데 하얀색 양말, 긴 양말을 신고 전투화 위에 살짝 올리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짝대기 4개 단 병장들의 어떤 누리는 뭐였어요. 근데 제대할 때까지 저는 그걸 한 번도 못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군종병이라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제가 그걸 하나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제대를 하기 전날 이 목포 깡패 출신이었던 이름도 있어요. 유상현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송군종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군종님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송군종님은 제가 볼 때 늘 양보했고 늘 희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군종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유상현이라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의도한 것이 아니라 군종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냥 했던 건데 그 유상현이라는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후임병들, 다른 병사들은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지켜보죠. 당연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위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주시는 주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희생과 섬김.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늘 희생하고 늘 섬기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큰 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지금도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물론 비서실에서 해주지만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자기가 와서 커피 타요. 자기가 와서 저희들과 함께 어디 가면 본인이 가서 엘리베이터 누르고요. 어디 불 꺼 있으면 야 손목사 가서 좀 끄지? 절대 그런 법이 한 번도 없으세요. 본인이 가서 그냥 끄세요. 길 가다가 저랑 같이 길 가다가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손목사 쓰레기 좀 쓰지 절대 그 맛은 안 하세요. 본인이 가서 주우세요 그냥. 근데 신기한 거는 저 혼자 갈 땐 쓰레기가 없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갈 때만 쓰레기가 있냐고. 신기해요. 불도요, 저희가 갈 때는 불이 안 꺼져 있어요, 다.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갈 때는 불이 켜져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 저희들한테 지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먼저 섬겨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동산교회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런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임직자들,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런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헌신이 오늘부터 다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교회는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시고요. 우리 내가 주인 삶은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근데 희생과 섬김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관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희생과 섬김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